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어로 대문자 갓을 번역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목에 대문자 갓이 아니라 대문자 원으로 써놨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새로운 신학적 주장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에는 대문자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 에하드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원, 한글로는 철학에서는 일자라고 그러죠. 일자.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가 대문자 원으로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 에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예예. 예, 예.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문자 원, 또 에하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몇 개요?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죠. 여호와도 있고 엘도 있고 엘샤다이, 찌바우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라파, 요한 이시, 임마누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라고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 이름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죠. 제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글 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이 홀로 몇 개래요? 하나일 것이라. 이상하죠? 하나가 아닌데 여러 개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성경에서 홀로 하나, 홀로 부사적으로 오직 하나다, 이렇게 홀로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에하드가 아니라 이게 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전치사 르를 붙여가지고 레바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 이게 아니라 홀로 부사적으로 쓰여서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어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 여기 홀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에하드가 아니라 레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얼론이라고 하는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에하드가 쓰인 것이 아니라 레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홀로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예, 제가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어쨌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신학 저널에다가 한번 논문을 써볼까도 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랍비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가랴 14장 9절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그의 이름이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의 이름이 에하드다. 그냥 에하드 히브리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에하드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명사처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1이니까 1, 존칭어 님을 붙여서 1님? 네, 이상하죠? 네. 하나니까, 그렇죠? 에하드 하나니까 하나, 존칭어 님을 붙여서 님.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한글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하게 God을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중국에서도 상제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가미라고 번역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God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언어가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풍성한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천주교는 토착화 신학을 해요. 신학이 토착화. 그 당시 그 나라에 있는, 그 민족에 있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하느님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들어온 단어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어떤 분, 그렇죠? 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님, 하느님, 이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유일하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잘된 번역이에요. 이 에하드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번역으로 잘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God을 번역한 거지만 God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분 하나님, 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하드냐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부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나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부르면 그거는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를 때는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의 호칭을 부를 때도 이게 존칭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똑같은 호칭인데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암흑의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암흑의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어이 황집사 일로 와봐, 어이 박장로 일로 와봐. 우리 교회 황집사 박장로가 없어요.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는 반드시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호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까마득하게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존칭어가 붙어야 돼요. 한국말에만 있기 때문에 이 존칭어가. 영어는 괜찮아요. 그렇죠? 영어는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임이라고 하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직분에는 반드시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장로님, 집사님 부르셔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름과 호칭을 부를 때 이게 정말 존경의 의미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놈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 그렇죠? 자, 그러면 에하드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이게 히브리어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다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저만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자,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통합성을 가리킬 때도 하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유일성이에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분.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것에 좀 초점을 들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세요? 한 분? 정말이십니까? 일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둘님, 세 번째님 이렇게 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는지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머지 시간에는 이 네 가지를 제 나름대로 좀 바꾸고 살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는지 다른 하나님이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소파에 딱 누웠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생각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구글에다가 검색하고 있는 그 단어, 그 목록,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얼마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왜 공격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잡념 가운데 빠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리차드 스틸 목사님이 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가 없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밀하게 죄를 탐닉하고 있는 사악한 자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게 가장 사악하대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다라고 나왔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라고 그래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강단 위에 서면요. 여기 서면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다 보여요. 얼굴에 이렇게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제가 눈이요. 되게 좋아요. 2.0. 눈은 작아도요. 되게 좋습니다. 2.0.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제대로 한 1.5는 될 거예요. 되게 좋아요. 다 보여요. 물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십니까? 원, 에하드,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돈지갑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다. 어렸을 때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하겠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구냐 하면 돈이에요. 돈. 만몬. 그렇죠? 돈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계명을 지켰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떠났어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근심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오죠. 그렇죠? 666이 무슨 표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아니면은 뭐 그렇죠. 로마 교황이다, 아니면은 뭐 바코드다, 아니면 베리칩이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66표를 받은 자는 매매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매매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매매와 관련된 것은 이거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렇죠?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66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만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이렇게 같이 보면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13장에서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한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한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13장에서 말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666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믿지 않은 사람, 믿은 사람이 아니라 666표를 받은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몬에 빠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돈 쓰는 곳, 여러분이 돈 쓰는 곳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돈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있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 조지 씨나 교수님 중에 그 최용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성자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이 막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신대원에 다니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인데 이분이 이제 장인어른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장인어른이 하루는 당시 뭐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렇죠? 외제차가 그 당시 없을 때인데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 검정색 세단을 뽑아가지고 신학교 안에 딱 들어오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 최용석 교수님이 정문 앞에 딱 서서 그 차를 딱 막고서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신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점심 한 끼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굶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책을 보고 싶은데 책값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으셨대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인도에서 1달러만 있으면 20명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해줄 수 있는데 저 열방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헛간에서 예배드리고 맨날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치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고 싶으신 분이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서 없는데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죠. 그 우상이 거기 있어요. 진짜 믿는 하나님. 그렇죠? 진짜 믿는 하나님 거기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여러분 어떤 기도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로? 대부분 기도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기서도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자라나면 신앙이 자라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요. 수능 때만 되면 특별 기도회가 열려요. 아시죠? 한국에서 혹시 해보셨나요? 네. 수능 보는 대학 입학시험 보는 당일날이 되면 수험생 부모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이들 그 시간표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국어 시간이 되면 국어를 위해서 수학 시간이 되면 수학을 위해서 수학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아는 문제 나오게 하여주옵소서 쉬는 시간 되면 잠시 쉬어요. 또 이제 영어 시간이 딱 되면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듣기 평가를 보는데 귀가 뚫릴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하는 거 까먹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제발 붙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그날 되면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되면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도 기도하고요. 다른 종교 기관에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간판만 달라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1980년대에 큰 성장이 있었는데 교회 성장이 있었는데 그 성장은 사실은 옷만 바꾼 거라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똑같아요. 절에 있었을 때나 다른 종교에 있었을 때나 무속신앙을 가졌을 때나 똑같아요. 옷만 바꾼 거예요. 옷만 바꾼 거. 그렇죠?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다 가봤는데 나랑은 교회가 맞는 것 같아. 교회가 편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물론 좋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편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에하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가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물어볼까요? 뭐 물어볼까요? 그때 시험 몇 점 받았니? 이거 물어볼까요? 어느 대학 나왔니? 이거 물어봐요? 연봉 얼마 받았니? 이거 물어봐요?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보시겠죠?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 문제가 그거라고 한다면 그거 준비해야죠. 왜 딴 거 준비해요? 예? 시험 뭐가 중요해요? 대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출세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몇 개 있습니까? 몇 분 계세요?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마지막.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표출될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내가 진짜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쉽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툭하면 화를 내요. 그렇죠? 화를 낼 때 왜 화를 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뭐 화가 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봐!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맨날 TV만 보고 있다가 막 화를 내요. 네가 이래가지고 대학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화의 근본 뿌리는 무엇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죠.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를 해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출세가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게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시험을 잘못 받아오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감정을 보게 되면 내가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죠. 민수기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감정. 분노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기쁨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추적해 가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나왔는지 거기를 보면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감정 통제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감정을 위해서도. 그렇죠? 감정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똑같은 감정을 날마다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에하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를 진짜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에하드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늘 망령되이 일컫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하드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